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 연방대학에서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 구축이 먼저라며 양측이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합의를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미국과 동일하게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북한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 후 공식 만찬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과 북러 친선 관계 발전과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 안전 보장을 위한 문제들, 공동의 관심사인 국제적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철도와 가스관 연결 등 경제협력 문제와 함께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오늘 워싱턴에서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에 나섭니다. 일본 언론은 앞서 1차 협상을 이끈 모테키 도시미스 경제재생상이 워싱턴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상을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소다로 일본 재무상과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도 별도로 만나 환율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2차 협상부터는 조기 타결을 향해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디지털 무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무역 협상에서는 농업과 자동차 부문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관하는 최대 국제 행사인 제2회 일대일로 포럼이 오늘 베이징에서 사흘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첫날인 오늘은 각국 대표들이 정책과 무역 등 12개 주제로 나눈 포럼에 참석했으며 전 세계 최고 경영자들이 참가하는 비즈니스 포럼도 열렸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식 개막을 선언하고 각국 지도자들이 참가하는 고위급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일대일로 정상회의가 시진핑 주석 주재로 열립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등 37개국 정상과 UN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합니다. 워싱턴 VOA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다음 주 중국 산둥성 칭다오 부근에서 연례 해상 연합 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 국방부는 오늘 양국 해군이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연례 해상 연합 2019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양국의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하고 양국군의 우호적인 실무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라고 중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이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훈련에는 양측에서 잠수함 2척과 수상함 13척, 비행기 7대, 헬리콥터 4대와 해병대원 80명 등이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군함 한 척이 이달 초 유럽 국가 함정으로는 이례적으로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오늘 미 관리를 인용해 프랑스 해군 호위함 방대 메이르호가 중국과 타이완 사이 타이완 해협을 지난 6일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에 항의해 지난 23일 열린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관항식에 프랑스 초청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프랑스 군함의 해협 통과는 불법이라며 프랑스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제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이 미국의 수감자 교환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유엔 회의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6개월 전 미국의 수감자 교환을 제안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서 거듭 수감자 교환을 촉구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5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 전반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동맹의 여전한 위협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핵 우산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 정책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의 인정신문이 미국에서 열렸습니다. 변호인 측은 보석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맑아지겠으나 평안남도와 함경남도 황해도는 새벽까지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는 3도에서 1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과 비핵화 문제뿐 아니라 경제협력과 북한 노동자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연방대학에서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열고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 구축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양측이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미국과 동일하게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북한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재가동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이 충분치 않을 때 6자회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안전보장 조치가 충분하다면 6자회담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그 같은 다자 안보 체제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철도와 가스관 연결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문제도 다뤘다며 인권 문제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다며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두 정상은 이날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5분께 만났습니다. 먼저 회담장에 도착해 있던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맞이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단독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푸틴 대통령이 매우 바쁜 중에도 모스크바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와서 만나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의 관계를 보다 공고하고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아주 유익한 만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초점이 조선반도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같이 조선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서로 견해를 공유하고 또 앞으로 공동으로 조정 연구해 나가는 데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문제 해결법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북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과의 협력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상호 관계에서 할 일이 많으며 특히 무역 부문과 인도주의 부문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단독 정상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수행원들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러시아에서는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광구 대통령 전권대표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이 배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한 것은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나 한반도와 지역 정세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민 관심사로 되고 있는 조선반도와 그 지역 정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앞으로 전략적으로 이 지역 정세와 안정을 도모하고 공동으로 정세를 관리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김 위원장은 또 두 나라 관계를 발전시키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방문 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단독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1시간 넘게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확대회담에서도 보다 유익하고 건설적인 대화가 교환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한반도 정세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며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이 러시아의 초청을 받아들여 러시아를 방문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두 정상은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모두 마친 뒤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잠시 휴식을 가진 뒤 환영 만찬을 시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만찬 연설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북 회담을 직접 추진하고 남북 대화를 정상화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답사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는 강 하나를 사이에 둔 가까운 우방이라며 이번에 푸틴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8년 만에 처음입니다.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11년 시베리아 브라티아 공화국 수도 울란우데를 방문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6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며 주변 시설 등을 방문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에게 러시아는 70년 넘는 전통적 우방국입니다. 옛 소련 시절부터 특별한 관계를 맺었지만 양국의 거리는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북한과 러시아의 외교사를 짚어봤습니다.
북러관계는 1945년 10월 김일성 북한 주석이 당시 소련군과 평양에 입성하면서 시작됐습니다. 3년 뒤인 1948년 북한과 러시아는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한
네,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잠시 정상적인 방송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서울을 찾은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과 매기 핫산 의원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인 쿤스 의원실 관계자는 24일 BOA에 두 의원이 이날 한국에서 양국 외교 군사 당국자들과 만난 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 완화에 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쿤스 의원은 북한이 중대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것에 기초한 돌파구를 만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재의 목적 자체가 북한이 와서 협상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며 새롭거나 구체적인 제한 조치 없이 단순히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북한에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핫산 의원도 신뢰 구축을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비핵화 전 제재 완화는 미국인들이 지지할 방안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핫산 의원은 또 나와 쿤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당이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나쁜 합의보다 노 딜이 낫다는 것은 인지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쿤츠 의원은 3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김 위원장이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관한 보다 세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제안을 들고 나올 것으로 믿을 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만약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과 평화 추구에 또다시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라며 양측이 긍정적인 만남을 갖길 바라지만 제재 회피 또는 북핵 무기 프로그램에 반하는 국제체제 약화로 이어지지를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하노이 회담 결과에 실망한 김 위원장은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등 자신도 다른 옵션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쿤스 의원과 하산 의원은 이날 스티븐 윌리엄스 주한미군 참모장으로부터 한반도 안보 브리핑을 받았으며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와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여야 국회의원들과 각각 면담을 가졌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과도 면담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한 의원들은 25일 베이징으로 이동해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중국 정부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데이비드 트라텐버그 미 국방부 정책부 차관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의 여전한 위협이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핵 우산 공약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계속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데이비드 트라텐버그 미 국방부 정책부 차관은 북한이 핵 개발로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North Korea has developed the ability to threaten or use nuclear weapons as a means of challenging the West.
트라텐버그 부차관은 24일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 기조 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했다며 이는 서방에 도전하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한 국제질서를 뒤집으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트라텐버그 부차관은 북한 외에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도 지적하며 미국이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한국에 핵 우산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In South Korea, uncertainty surrounding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may foster concerns over the implications of the U.S. North Korea.
비핵화 진전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한국에서는 미북 협상이 미국의 핵 확장 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지만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한다는 공약을 지난해 10월 제50차 미한 안보협의회 SCM에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트라텐버그 부차관은 최근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시험한 북한이 향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외교에 신중한 희망을 걸고 있지만 위협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ile North Korea has refrained from nuclear tests and ballistic missile tests for quite some time, we certainly understand that the capabilities that
트라텐버그 부차관은 북한이 꽤 오랫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자제하고 있지만 군사 역량은 여전하다는 점을 주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눈을 크게 뜨고 북한과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여전한 위협을 감안해 올해 초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에 미국 본토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방어에 매우 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일레인 번 전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 부차관보도 북한과 협상 중에도 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o as a defense planner, I always am very appreciative of those who are working on the diplomatic side, who are working negotiations.
번 전 부차관보는 국방 전략가 입장에서 항상 외교와 협상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가능성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공동으로 대비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 동맹의 핵심 의제라며 이런 협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을 지낸 토마스 컨트리맨 미 군축협회 이사장은 VOA에 북한의 최근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시험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To me, it seems more in line with the constant North Korean press to say we are inventing big things. We are an advanced.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북한이 자칭 선진 산업 강국이며 자주 국방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일관된 의도인 것 같다며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가 동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라고 간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총괄해온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전격 교체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북 비핵화 협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철이 통일전선부장에서 물러나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손을 뗀 건가요?
예, 북한은 아직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미 협상에서도 물러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전선부장 자격으로 대미 협상을 맡아왔기 때문입니다. 김영철은 통전부의 대화상대인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던 마이크 폼페오 현 국무장관과 물밑 접촉을 시작했고요. 이후 폼페오 장관이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역할을 유지해왔습니다.
북한이 왜 김영철 통전부장을 교체한 걸까요?
김영철 교체를 확인한 한국 국가정보원도 교체 이유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데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결과에 상당한 실망감을 나타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과의 협상을 총괄한 김영철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일찍부터 북한이 김영철을 협상 상대에서 교체하기를 바랐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나요?
예,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군 출신인 김영철의 경직되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부담스러워하면서 교체를 희망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이 김영철 교체를 통해 미국도 폼페오 장관을 미북 대화에서 배제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하던데요.
예, 북한은 최근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기자문답 형식으로 폼페오 장관의 교체를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이런 요구를 일축했지만 김영철이 대미 협상에서 손을 뗀 것이 확인되고 새로운 협상 책임자가 결정되면 그에 맞춰 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된 장금철은 대남 사업에 관여해온 인물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통일전선부가 아니라면 어느 기관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맡게 될까요?
한국 언론들은 외무성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북러 정상 간 확대 회담과 이어진 만찬에 리영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이 참석한 것으로 미뤄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들에게 대미 협상을 맡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통전부가 비핵화 협상을 맡았던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었다고 지적합니다.
강성으로 알려졌던 김영철이 물러나고 외무성이 전면에 나서면 비핵화 협상이 좀 더 원활하게 될까요?
예, 리영호 외무상이나 최선희 제1부상이 김영철에 비해 덜 강성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오랫동안 미국을 상대해 핵 문제를 다루면서 상당한 전문성을 갖췄다는 점이 김영철과 다릅니다. 두 사람은 특히 통역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영어도 능숙해서 미국과의 의사소통이 좀 더 원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외무성 소속 인물로 협상 책임자를 바꾼다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깊이 인물로 지목해온 폼페오 장관의 교체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아울러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것임을 알리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선희 제1부상은 그동안 여러 차례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적나라하게 표출해온 인물입니다. 지난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난하는 개인 담화에 이어서 최근에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인신공격성 비난을 가한 강경파 관료입니다.
김영철 통전부장은 아예 실각한 건가요?
한국국가정보원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철이 통전부장에서만 물러났을 뿐 당 부위원장과 국무위원직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2기 출범에 맞춰 공개한 사진 속에서 김영철은 김 위원장의 핵심 측근 11명의 일원으로 김 위원장 뒷줄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통일 전선 부장이 김영철에서 장금철로 교체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관련 보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이미 밝혔듯이 우리는 언제든 북한과 건설적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정원은 미북 비핵화 협상에 북한 측 책임자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물러나고 장금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이 후임으로 임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북한 국적자 5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이번 보고는 올해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한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각국의 보고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개됐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 가운데 5명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잠재적인 제재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이탈리아가 지난 9일 이같이 보고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이탈리아 정부가 잠재적 제재 대상자로 지목한 북한 국적자들이 어느 부분이 제재 대상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이 대북결의 2397호의 8항에 관련됐다고 밝혔는데 8항은 해외 송출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5명은 노동자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이들의 제재 결의 위반 사항에 대해 더 자세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 스포츠 경기 참여 혹은 인도주의적 차원 활동 등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북한 국적자들의 비자 발급과 연장 등에 대해 매우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5명을 제외하고는 특이사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탈리아는 2017년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이탈리아 주재 북한 외교관이 4명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올해 말까지 송환하도록 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보고된 중간 보고서 성격으로 최근 각국은 자국의 이행 사항을 유엔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보고서를 통해 3만 23명에 달하던 북한 노동자가 최근 1만 1,49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고 카타르도 2,541명이던 북한 노동자를 70명으로 줄였다고 밝히는 등 약 20개 나라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상원의 미얀마 군부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북한과의 군사협력에 가담할 경우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의 원조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벤카딘 의원이 지난 11일 상원 외교위원회에 미얀마 인권자유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재상정된 이 법안은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 관계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상원 의원 15명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북한과 미얀마 정부 간 군사협력에 관한 특정 제재 조치가 포함돼 주목됩니다. 법안은 북한과의 군사협력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통해 북한 정부로부터 방위밀자를 구매 또는 획득하는 미얀마 정부 관리나 개인 또는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내 차명계좌 또는 환계좌 유지 개설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미국 내 자산 동결과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가 적용됩니다. 법안에는 북한과 군사협력을 지속할 경우 미국의 해외 원조를 제한하는 조치도 담겼습니다. 법안은 미얀마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방위물자를 구매 또는 획득하는 행위를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게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얀마에 대한 미국의 해외 원조를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미얀마와 북한 간 군사협력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지난해 2월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2년부터 2017년 사이 미얀마 시리아와 화학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협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 의회는 미얀마 정부가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기 전까지 미국의 원조금 가운데 15%를 유예하는 조치 등이 포함된 2019 회기연도 예산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를 보여주는 창구 역할을 하는 트위터에서 최근 북한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과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겨냥한 북한의 비난에도 대응을 자제하며 북한과의 대화에 숨을 고르는 모양새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북한을 언급한 것은 지난 13일이 마지막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자신과의 관계가 좋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관계가 좋다기보다는 훌륭하다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할 것이라며 서로 어디에 서 있는지 완전히 이해한다는 점에서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썼습니다. 이후 열흘이 넘게 지났지만 북한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3일 트위터 글도 3월 22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철회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지 3주가 지나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서 북한 관련 언급이 뜸해진 것은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트윗 글수는 740여 개인데 북한을 언급한 것은 6개에 불과합니다. 하루에도 북한 관련 트윗을 2개 이상 올리던 예전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부 당국자들이 잇따라 나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강하게 비난한 데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시 북한 외무성의 김괴관 부상과 최선희 부상이 볼튼 보좌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가하자 미북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손 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자유조선 소속의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보석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하고 기소장도 봉인 해제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미 해병대원 출신 크리스토퍼 안 씨가 23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법에 출두했습니다. 진피 로젠블루스 판사가 진행한 이날 심리는 인정심문으로 지난 18일 체포 직후 열린 첫 심리와 달리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AP통신문에 따르면 안 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이날 심리를 비공개로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심리에서 피고인의 보석을 허용해 24시간 전자감시장치를 착용하는 조건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안 씨가 도주 위험이 있고 혐의의 심각성과 폭력성 그리고 안 씨의 군사훈련 경험 등을 고려할 때 감금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보석을 허용해야 할 특별한 정황을 인정하기 어렵고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방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서 보석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안 씨에 대한 기소장 봉인 유지 요구도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봉인 해제된 법무부 기소장에 따르면 안 씨가 포함된 일행은 지난 2월 스페인 마드리드 북한 대사관 습격 당시 칼과 세막대기, 가짜 권총 등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행은 대사관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드라이브 등을 탈취해 도주했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미 법무당국이 안 씨를 스페인으로 인도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당국이 안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불법 침입과 위협, 폭력과 협박을 통한 강도, 범죄 조직 가담 등 총 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은 안 씨가 속한 단체인 자유조선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이들은 모두 10명으로 한국과 미국, 멕시코 국적자들이 포함됐으며 이들 중 한 명은 습격 당시 확보한 정보를 넘기기 위해 미 연방수사국 FBI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FBI에 정보를 넘긴 인물은 에드리언 홍창이라는 이름을 가진 멕시코 국적자로 자유조선의 대표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에드리언 홍창의 변호인인 리 윌로스키 변호사는 최근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홍창이 북한 암살단을 피해 은신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주최하는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이 베이징에서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미얀마 소수인종 문제 취재 중에 체포됐던 로이터 기자들에 대한 미얀마 대법원 결정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국 대선에 출마한다고 공식 발표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제2회 1대1로 포럼이 드디어 열렸군요.
네, 2회 1대1로 국제협력 포럼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사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행사인데요. AP와 가디언 등 주요 언론 매체는 이번 행사 기간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사업이 부채를 늘리는 함정이라는 국제사회 일각의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행사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첫날인 25일에는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소통과 무역 소통 등 12개 분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또 900여 명의 전 세계 최고 경영자들이 참여하는 기업가 대회도 열렸습니다. 공식 개막식 행사는 26일 오전으로 잡혀 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행사 마지막 날 각국 정상들이 만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7일 시진핑 주석 주재로 37개 나라 정상과 UN,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정상회의가 열리고요. 이어 시 주석이 1대1로 포럼의 성과와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네, 2년 전보다 행사 규모가 커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회 때는 29개 나라 정상들이 참가했는데요. 올해는 37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특히 올해 포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임란칸 파키스탄 총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이 아세안 10개 나라 국가 수반 등이 참석합니다. 미국은 실무급 대표들을 보냈고요. 인도와 터키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참가했던 국가들 중에 이번에는 빠진 나라들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터키도 지난번 포럼에 참가했다가 올해는 이 중국 내 무슬림 소수 인종인 위구르족 문제에 대해 반발하면서 참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폴란드, 스페인, 피지,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등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네, 어떤 이유들로 불참한 건가요?
네, 지금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힘과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참가국들의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들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참가국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채의 늪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 또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국가는 이런 우려 속에 일대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네, 말레이시아가 대표적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이 중국과의 철도 건설 협력 사업을 취소했다가 이달 초에 다시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규모는 대폭 축소됐습니다. 또 파키스탄, 스리랑카, 지부티 등 일대일로 사업 추진 이후 늘어난 부채로 사업 운영권을 중국에 넘기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올해 포럼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하죠?
네, 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중국어권 매체들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 정부가 행사 마지막 날 발표한 공동성명에 채무의 지속 가능성, 투명성과 법의 지배 등의 표현을 넣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강 중국인민은행장은 25일 진행된 토론에서 앞으로 일대일로 사업 방향과 관련해 한 나라의 전체적인 채무 부담 능력을 충분히 검토해서 채무의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일대일로 사업이라는 것이 뭔지 잠깐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일대일로는 지난 2013년 이 시진핑 주석이 제의하면서 시작된 중국의 핵심 외교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항만과 도로, 항공, 송유관 등 이 사회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중국과 아시아, 유럽 등을 연결하겠다는 대규모 국제 협력 사업입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125개 국가와 29개 국제단체, 또 170건이 넘는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하고 있는데요. 최근 주요 7개국 G7 국가 가운데서 최초로 이탈리아가 1대1로 협력 사업을 체결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미얀마 대법원이 로이터통신 기자 두 명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요.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군요.
네,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로이터통신 기자들에 대한 미얀마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얀마 대법원의 결정은 이 표현의 자유와 버마 언론인 보호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인권 위반 사례를 취재한 언론인들이 처벌을 받는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 국무부가 버마라는 표현을 쓰고 있군요.
네, 버마 군사정부가 1989년 미얀마로 국호를 변경한 후에도 미국 정부는 버마로 불러왔습니다. 그러다 이 버마가 군부 통치를 끝내고 2010년 총선을 거쳐서 민정으로 이양한 뒤에 이 경우에 따라 뭐 미얀마로 호칭하기도 하는데요.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버마라고 하고 있죠.
로이터 통신 기자들은 최종 심에서도 풀려나지 못하게 됐죠.
네, 미얀마 대법원이 23일 이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은 로이터 통신 소속 현지 기자들인 와룬과 초소의 우 기자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올해 초에 양곤 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는데요.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한 겁니다.
네, 기각 이유는 뭐였습니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이날 대배심 판결에 두 기자는 출두하지 않았고요. 기자들의 부인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기자는 왜 체포가 된 겁니까?
네, 이들 기자는 지난 2017년 12월 미얀마 서북부 라카인주 마을에서 미얀마 정부군과 불교 신자들이 자행한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살해 사건을 취재하다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가해자들과 목격자 또 피해자 가족들의 증언을 듣고 국제사회에 참상을 알렸는데요. 미얀마 정부는 이들이 체포될 때 국가 안보에 해가 되는 비밀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기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기자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경찰 관리가 문서를 건네줬고 이를 받은 직후에 체포됐다면서 함정 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대법원이 형을 확정했다면 이들 기자가 풀려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로이터통신 측은 두 사람은 진실된 보도를 묵살하려는 경찰 조직의 희생자들이라면서 가능한 한 그들이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미얀마 정부에 계속 압력을 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특별 사면 같은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바로 얼마 전에 그 특별 사면이 있었는데요. 이들 기자는 배제됐습니다. 미얀마 달력으로 4월부터 새해가 됐는데요. 그래서 미얀마 정부가 이를 기념해서 9천여 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지만 이들 로이터통신 기자들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자가 최근 아주 권위 있는 상을 받았다고요?
맞습니다. 이 와롱 기자와 초소우의 기자, 이 로힝야족 학살 사건을 취재해 보도한 공로로 지난주 미국 언론 분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이죠. 이 퓰리처상의 국제 보도 부문 상을 받았습니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드디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25일 인터넷 트위터에 영상을 올리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미국의 핵심 가치와 지위, 민주주의, 그리고 미국의 모든 것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지난 4년을 되돌아보면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뽑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8년을 백악관에 있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특성을 영구적으로 변형시킬 것이라면서 자신은 이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결국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현재 경선에 나간다고 밝힌 주자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정치 경력이 풍부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델라웨어주를 지역구로 1972년에 처음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돼서 36년 동안 재임했습니다. 또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8년간 부통령을 지냈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튼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델라웨어로 이주해 여기서 정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경선에 대통령 경선에 나온 게 처음은 아니죠?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1988년과 2008년에 나왔었는데 모두 후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후보 지명을 받지 못했는데요. 2008년 경선에서 패배했지만 당시에 승리한 바락 오바마 후보가 바이든 후보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죠.
지금 민주당 쪽에 후보가 20명이나 되지만 이 가운데 역시 바이든 전 부통령이 돋보이는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력도 그렇고 지지도에서도 역시 강력한 후보라서 그런데요. 정치 분석 매체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시행한 민주당 예비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약 30%로 1위입니다. 2위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으로 23%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력 외에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가진 장점이라면 또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노동자 계층에 꽤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가 하나였던 이 러스트벨트의 이 표심을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지지자들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러스트벨트라고 하면은 미국 중서부와 동북부의 일부 공업지대를 말하는데 원래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었는데 지난 대선에서 뜻밖의 트럼프 후보가 승리를 하면서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 주인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역입니다.
이 반대로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앞으로 걸림돌이 될 만한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나이가 많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올해 76살인데요. 만약 당선된다면 임기 중에 80살이 넘어서 가장 나이 많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거기에 또 성향이 충분히 진보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많고요. 또 잦은 말실수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성추행 논란까지 있었죠?
네, 몇몇 여성이 과거에 바이든 전 부통령한테 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런 의혹을 모두 부인했지만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 출마 선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궁금하네요.
네, 조금 전에 트위터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올라왔는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졸린 조, 슬리피 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경선에 나온 걸 환영한다면서 경선에서 이기려면 지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비꼈는데요. 또 민주당 경선이 더러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맞서야 한다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 부통령이 전 부통령이 이긴다면 본선에서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뉴스 투데이 끝으로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차차 맑아지겠으나 평안남도, 함경남도, 황해도는 새벽까지 곳에 따라 비, 또 함경남도 동해안은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는 3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6도, 낮 최고 15도. 신의주 구름 조금 끼고 최저 6도, 최고 18도. 강계에도 역시 구름이 조금 끼고 최저 3도, 최고 14도. 해주, 개성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8도, 최고 14도. 개성 최저 7, 최고 18도. 함흥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고 최저 5도, 최고 13도. 장전 오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 6도. 해산 구름이 조금 끼고 최저 0도, 최고 9도. 선봉 구름 조금 끼고 최저 4도, 최고 9도입니다. 원산은 오전에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구름 끼겠고 최저 5도, 최고 12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는 구름이 많고 물결은 1.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이 조금 끼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다음 주 중국 산둥성 칭다오 부근에서 연례 해상 연합 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 국방부는 오늘 양국 해군이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연례 해상 연합 2019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하고 양국군의 우호적인 실무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라고 중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이 제3자를 겨냥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오늘 워싱턴에서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에 나섭니다. 일본 언론은 앞서 1차 협상을 이끈 모테기 도시미시 경제재생상이 워싱턴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상을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소다로 일본 재무상과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도 별도로 만나 환율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태기 경제재생상은 2차 협상부터는 조기 타결을 향해 논의를 가속화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디지털 무역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2차 무역 협상에서는 농업과 자동차 부문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관하는 최대 국제 행사인 제2회 일대일로 포럼이 오늘 베이징에서 사흘 일정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첫날인 오늘은 각국 대표들이 정책과 무역 등 12개 주제로 나눈 포럼에 참석했으며 전 세계 최고 경영자들이 참가하는 비즈니스 포럼도 열렸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식 개막을 선언하고 각국 지도자들이 참가하는 고위급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1대1로 정상회의가 시진핑 주석 주재로 열립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에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37개국 정상과 UN,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핵심 대외 정책인 1대1로 프로젝트는 전 세계의 무역과 교통망을 연결해 경제 벨트를 구축하려는 구상입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극동 연방대학에서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 간의 신뢰 구축이 먼저라며 양측이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합의를 지켜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미국과 동일하게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라며 북한도 비핵화를 원하지만 체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 이후 공식 만찬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과 북러 친선관계 발전과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완전 보장을 위한 문제들, 또 공동의 관심사인 국제적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철도와 가스관 연결 등 경제협력 문제와 함께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인권과 인도주의 문제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군함 한 척이 이달 초 유럽 국가 함정으로는 이례적으로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오늘 미 관리를 인용해 프랑스 해군 호위함 방데미에르호가 중국과 타이완 사이 타이완 해협을 지난 6일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에 항의해 지난 23일 열린 중국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관함식에 프랑스 초청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프랑스 군함의 해협 통과는 불법이라며 프랑스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타이완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에 타이완 해협은 분주한 국제해역의 일부로 모든 나라의 선박이 이 해역을 통과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제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이 미국의 수감자 교환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유엔 회의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6개월 전 미국에 수감자 교환을 제안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거듭 수감자 교환을 촉구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이란은 미국에 수감된 이란인의 혐의가 가짜라고 믿으며 미국도 이란에 있는 미국인 수감자가 누명을 썼다고 생각한다며 때문에 이런 제안을 공개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는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